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조세희 원작 난장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영희가 사라졌다. 비행 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이 영희를 데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동네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집을 헐어버리고 떠났다. 형은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어머니는 한 시간 전에 22만 원 했던 입주권의 값이 올랐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승용차 안에서 한 사나이가 팔지 말고 기다리라며 25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 다리 저쪽 끝에서는 골아떨어진 주정뱅이가 코를 골았다. 아버지의 주량은 그의 반의 반도 안 됐다. 그날 밤 아버지는 주정뱅이 주량의 반을 마셨다. 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가실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
아직 진실을 말하고 묻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 꼴이 됐구나.
형도 아버지가 든 술병을 빼앗아버리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의 일을 생각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언덕이 교회의 목사는 달랐다. 그는 인간의 숭고함, 고통, 구원을 말했다. 나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을 시작한다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숭고함도 없었고 구원도 있을 리 없었다. 고통만 있었다. 나는 형이 조판한 노비 매매 문서를 본 적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랬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싸움에서 져버렸다. 나의 몸은 아버지보다도 작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우리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우리를 내다보았다. 그들이 우리의 일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자.
아버지,
너희 둘만 남아졌다 이거지? 처음에는 함께 일손을 넣고 사장을 만나 담판을 하기로 했던 아이들이 너희들을 배반해. 너희 둘만 남았었다 이거 아니야?
아이, 술은 그만 드세요 아버지.
너희도 잘했고 그 그 아이들도 잘했다.
저희들 먼저 들어갈래요.
들어가서 너희 엄마를 내보내.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한다. 둘이서 아버지 하나도 제대로 못 모시는구나.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애들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대. 어? 어? 회사가 잘 되려면 몇 사람의 목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사장한테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노동자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 뜻을 너희 엄마가 알까?
응?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우린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요. 얘기가 먼저 새버려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마찬가지야! 사장을 만났으면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대답해봐!
예.
들었지? 영희 엄마, 들었어?
걱정할 거 없어요. 얘들은 이제 인류 기술자예요. 어느 공장에 가든 돈을 벌 수 있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모르는 소리는 왜 모르는 소리예요? 공장도 옮겨보는 게 좋아요.
글쎄,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다 연락이 됐을 거야. 공장끼리 연락이 다 됐다고. 다 똑같은 공장들이야. 얘들을 받아줄 공장은 없어! 얘들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이 알아야 한다!
아유, 그만두세요! 애들이 무슨 반역죄라도 지었어요?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네?
뭐라고?
가자.
형은 시멘트 다리를 성큼성큼 걸어 건넜다. 그 끝에서 골아떨어진 주정뱅이를 일으켜봤다. 형은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잠도 잘 못 잤다. 형은 주정뱅이네 마루에다 주정뱅이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골목을 나와 밤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업고 가는 것이 보였다. 형은 돌아서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눌렀다. 승용차 안에 사나이가 말했다.
저녁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25만 원이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날 밤 승용차 안에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22만 원에 사는 것을 25만 원씩 주고 모두 사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펜지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펜지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한 대 태우시죠.
고맙습니다.
저기, 25만 원이 분명하죠?
네. 아, 김비서, 이분들께 준비한 돈을 보여드려요.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줬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 계약서를 썼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김부리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쌓아두었던 것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3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15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의 짐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정이란 게 뭐지?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
명희 엄마.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왼손에는 지섭의 책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달에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이야. 달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니,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3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근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아니, 근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에 편지를 보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야.
아니, 아버지, 그 책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미쳤어요.
난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에이 참. 어쨌든 그 책 돌려주세요.
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 바짝 마른 몰골로 죽길 바라지. 힘든 일에 눌려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길 바라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아,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이세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줄 게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올려 보여주마.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건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펜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있었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어간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 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주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숭늉을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이불과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저부수기 시작했다. 아주 쉽게 끝났다.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무엇인가 써넣었다.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0년 말입니다.
그 500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만 비켜요.
당신이 덫을 놨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놓은 것이겠지요.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 생활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습니까? 덫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철거반원들이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았다.
그만둬라.
아, 아버지!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저러다 맞아 죽겠어요!
내가 해결하도록 놔둬!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눌러왔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펜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조세희 원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